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을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가서 이 말씀을 좀 더 세분해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찾는데 3초 이상 걸리시면 집에 가셔서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는 말씀 속에 제자를 삼으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고 제자를 삼아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더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줄 것과 가르칠 것, 이렇게 두 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에 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가고 다음 주에는 전체를 털어서 다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과 다음 주만은 빠지지 말기를 권합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오늘 하는 설교와 다음 주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다음에 다른 설교를 할 때는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그러겠지만 지난 시간엔 가르침이라는 이 요구가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의 그 절대성, 우리만이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가진 권위, 우리가 가진 책임,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살피려고 하는 건 조금 더 다른 측면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르치라는 말씀을 그 요구로 내거셨느냐 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가르침에 관한 얘기는 역사상 아주 커다란 그 관심을 가지고 현대까지 그 강한 뭐랄까요? 요구로, 책임으로, 권리로 현대사를 장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아직까지도 그 초점이 확실치 않고 본질이 다 규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용량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는 판단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내용입니다. 용량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체육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팔다리를 얼마나 최대한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폐기능을 얼마나 강화해서 달리기를 빨리하게 한다든가 높이뛰기를 한다든가 어떤 운동을 더욱 강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의 몸을 단련시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용량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반 교육에서 보면 실제로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과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까지 공부하신 중에 제일 쓸모없는데 제일 골치 아프게 많이 시킨 과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학이죠. 수학만큼 쓸모없으면서 수학만큼 지겹도록 오래 시킨 과목은 없습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공대를 다녔기 때문에 공업수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시력으로 졸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실력으로 못하고 시력으로. 눈은 작지만 성능이 몹시 좋은 관계로 앞에 옆에 사람께 보여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시력을 가지고. 누가 실력이 아니고 왜 시력이냐 그러면 빠르게 발음을 하면 니을 탈락이 된다 그러죠. 몹시 중요한 광고가 나와서 잠깐. 1798호 차를 갖고 오신 분은 잠깐 빼달랍니다. 우리가 이 주차 문제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798호 차 가지고 오신 분 잠깐 빼주시고 들어오시면 그때까지 제가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 수학을 왜 무엇 때문에 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문제였고 지금도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학을 도대체 왜 시키느냐? 예를 들면 돈 내고 거스름돈을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이상의 것은 지금 뭐 계산기도 있고 다 옛날 그래도 주판은 있었으니까 필요 없는 일인데 왜 하냐? 꼭 필요하다면 수학 잘한 사람을 부하로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학이 등장을 했다는 걸 오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 대뇌의 지능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능과 대뇌를 확장시키고 사고력을 구체화하며 조직시키며 수리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 과목을 등장시킨 것이지 2차 함수를 배우고 고차 함수를 배워서 삼각함수, 수열, 미분, 적분으로 가서 그걸로 뭘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수학 교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것까지 골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사장되어 버릴 어떤 대뇌 활동의 수리적인 분야를 확충하는 데서 가장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을 그토록 시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장 커다랗게 얼굴 표정의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지능지수의 높음과 낮음이 그래서 원주민 사회에 들어가서 이 술을 헤아릴 줄 모르는 오지에 사는 원시인들을 보면 대부분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 그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럽니다. 저희 어려서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들어가면 꼭 이름표 밑에 흰 수건을 꼭 이렇게 옷핀으로 묶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그땐 콧물 내지는 침을 안 흘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반에서도 저만 안 흘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척 알아보고 저를 반장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자주 안 오셔서 안 시켰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걸 달고 다니거나 무슨 옷 소매로 코를 닦는다든가 하는 일이 없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지능 발달이 빨리 됐기 때문에 그런 대뇌 발달과 도대체 콧물과 무슨 함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달라지고 얼굴 골격이 변한다는 걸 아십니까? 원시인일수록 이쪽 턱뼈가 유난히 발달한다는 걸 아십니까? 모든 일을 먹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가 갖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극대화하는 좋은 과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학교 공부라는 것은 그 과목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르는 다른 부분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확충하고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음악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뭐 제가 주성호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굳이 밝히진 않겠지만 목소리 하나 좋고 노래 하나 잘하는 것 같고 무슨 음악에 자기가 대가연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속으로 고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연합구역 보는데도요, 노래 좀 하는 것 같고 얼마나 꼴 보기 싫게 놀았는지 눈이 다 쉬어요. 그러나 제가 어지간한 인격의 소유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고 사랑으로 넘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을 꺼내놓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 시간을 가지고 미술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인간이 다만 지능과 기계적인 기능인이 아니라 감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가 가진 모든 용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서 음악이니 미술이니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그냥 차이콥스키 뭐 몇 번, 베토벤 몇 번 해갖고 그것마저도 암기력으로밖에는 동원하지 못한다는 건 커다란 불행인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가 가진 능력을 확대하며 극대화하고 그에게 판단력을 주기 위하여, 판단력을 얻는 과목 중에서 중요한 게 세계사 같은 거죠. 역사. 그런 걸 준다는 것은 결국 어떤 목표가 그 속에 숨겨져 있냐 하면 교육의 대상자, 즉 피교육자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로봇이거나 하수인이거나 그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자로 대등한 대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웃다가 갑자기 중요한 얘기를 해버려서 아직 이렇게 탁 못 돌아오셨을까봐 겁이 납니다. 웃을 땐 웃고 들을 건 듣기로 하십시다. 웃을 땐 입으로 웃고 들을 땐 귀로 듣고. 다시요, 교육이라는 것의 중요한 목표가 그가 가진 것을 확대하며 그가 가진 것을 극대화하여 또 그것을 쓰는, 무엇을 위하여 언제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인가를 그에게 맡기도록 판단력까지도 그에게 주기 위해서 시키는 거라는 이 말씀 속에는 피교육자가 교육자의 하수인이거나 소유물이거나 교육자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일에 써먹기 위한 기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아닌 대등하고 독립된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좀 알아들은 것 같은 표정을 좀 지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이 갖는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사실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소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찬송을 불러드리고 헌금을 내드리고 주일날 모여드리고 짬나는 대로 짬짬이 주를 위하여 전도해 드리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모시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일을 쓰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사탕 주고 말 안 들으면 병 주는 식으로,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식으로 지옥이라는 공갈 협박에 가장 좋은 장소와 잘하면 병도 고쳐주고 돈도 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완성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가르치라는 말 속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거라는 표현은 사실은 훨씬 깊은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갖는 가장 큰 욕심이 있다면 자신을 위한 욕심이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한 욕심이죠. 제 아내는 가끔 제가 옆에 있는 줄 모르고 탄식조로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쓸쓸하게 만드는 독백이 하나 있습니다. 아휴, 우리 애가 공부만 잘한다면 난 우리 남편이 아파도 좋고 내가 아파도 좋은데, 아니 자기가 아픈 거야 뭐 자기 마음이지만 남편이 아파도 좋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 갖다 붙이는 게 뭐예요? 얘만 공부를 잘한다면 우리의 모든 소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만 잘 된다면 우리가 고생을 혹은 어떤 불이익을 감수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잘 키워서 나중에 나 늙은 다음에 나 잘 모셔라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자녀들에게, 그의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내용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는가를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시고 확장하시는 일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애타하시고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가장 큰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해놓고서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럽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 위에 무슨 방법도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얻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구원의 조건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이게 구원의 조건일 리는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것이 시작이요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로 불러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일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쪽으로 하는 것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이야말로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것 같이 국어고,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말하자면 이것을 빚어내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즉 우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라라는 기능적인 차원이나 수단, 일의 차원에서 요구하지 않고 신분과 수준, 본질에 관한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판단하신답니다. 여기서 행위란 무슨 일을 했다는 업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의 수준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다 이겁니다. 외적인 표현이다.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해라, 실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해봐서 나타난 것이 그라 말이죠. 남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작도 좀 할 줄 아셔야 되고 이 뭐 특별히 수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허우대 멀쩡하게 서 있다가 어느 날 수영장에 놀러가서 수영복 차림으로 근사하게 폼 잡고 있다 누가 친구가 수영할 줄 아는 줄 알고 밀었는데 아 그만 나오시지 못하고 자꾸 올라왔다 내려갔다만 하시면 여태껏 봤던 인상이 그냥 하루아침에 구겨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면 신자 같은 모습이 어디선가 실력으로 나타나는 수준이어야 된다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멋있는 옷 입고 남들이 끄떡일 때 눈치 봐서 끄떡이고 남들이 박수칠 때 박수치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툭 건드렸을 때 그의 실력이 나오는 거기까지가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에서 사이다가 튀듯이 뭐가 감동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공부를 막 하고 싶어서 미치게 써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공부는 일단 외우는 것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수학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학이다 그러면 그거는 훨씬 추리력이 있어야 되고 수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학도 시작은 암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구구단이죠. 88은 88 외울 줄 알아야 됩니다. 67이 67, 36은 36. 이 꼴찌와 한심이가 외우는 구구단입니다. 앞에 있는 건 앞에 놓고 뒤에 있는 건 뒤에 놓는 구구단입니다. 27은 27, 69, 66.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서 그 다음에 응용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외우시고 그걸 따라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거는 이중인격이고 무슨 뭐 가식이고 외식. 외식은 밖에 나가서 뭘 사먹는 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건 외식이 아닙니다. 공부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배운 식으로 하자면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해서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처음부터 뭐 짠 하고 오등은 자의 아 조선의 독립국인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산기도를 40일 하고 내려왔더니 미래가 훤히 보이고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안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나 모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이 전부 그런 얘기였던 걸 기억하십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 왼편 뺨을 대라고요. 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 결국 오른편 뺨 맞는 얘기 아니던가요? 이것만큼 속상하는 게 없죠. 그래서 구역에 나가서 뭐 하다 구역원이 뺨을 한 대 때린 거예요. 때렸다 그래서 꼭 물리적으로 때렸겠습니까? 말과 가재미 같은 눈과 보이지 않는 못으로 약호를 죽였겠죠. 그게 속상해서 뭐 금년엔 바빠서 구역장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요따우로 이제 반발을 하죠. 그런 것 투성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구구단도 못 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맞았더니 어떻게 하더라고요? 요새는 전부 람보 아닙니까? 총 들고 나서는 겁니다. 네가 날 쳐? 지금이 무슨 뭐 석기시대인 줄 아냐? 등치만 크면 되는지 아냐? 인간이 다른 게 뭐냐? 문명, 기계 문명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그거냐? 총으로 쏘고 칼로, 요새는 사시미로 육포를 떠요, 이상하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셔야 됩니다. 내일 재직회 가는데 남 태우고 가기 싫어도 억지로 하시네요. 억지로 훈련입니다. 오셔서 웃는 얼굴로 누구 타고 가실 분 없습니까? 청량리 안 계셔? 왜 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구단 외우지 않고 2차 함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욥기 7장에 가시면 이 문제 때문에 이미 욥이 한번 시련을 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 7장 17절입니다. 지금 욥이 굉장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하루아침에 죽었고 재산은 다 뺏겼고 자기 몸도 안 아픈 데가 없는 꼴이 되어가지고 무지무지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웃사람들이 그를 괄시하고 친구들은 와갖고 그가 남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참다 참다 못해서 이제 그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7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뿔 따고 나서 난 자살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이 하는 이 불평을 잘 보세요. 이게 아주 말이 맞아요. 나 같은 것 하나가 잘한다 한들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으며 내가 하나 못한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될 것이 있길래 그렇게 제가 잘하면 잘한다고 와서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고 그렇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간섭을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할 때 한 소리고 지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얘야 저녁엔 이빨 닦고 자라. 우리 딸내미는요 치약을 입에 깨물고 와요. 냄새 맡아봐 닦았지. 아니 이게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 입바디 편하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런다고요. 밥 먹을 땐 그렇게 소리 내지 말고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지 마라. 남이 보면 우리 집이 무슨 거진 줄 알겠다. 그래서 이게 부모를 위한 게 아니라 혹 선보다가 탁지 맞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지금 욥같이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귀찮다고요, 훨씬. 그렇잖아요. 제가 잘 되면 무슨 하나님께 덕이 되면 못 되면 무슨 하나님께 손해로 그렇게 사사건건 와서 간섭을 하십니까, 하나님? 시간도 많으시지. 하나님 일하시지요. 전 내버려 두시고 이 버러지 같은 놈을 뭘 보십니까? 이거예요, 지금. 뭐 지금 웃을 때예요. 그게 이게 남 얘기인 줄 알고 웃으니 참 머리큐어 두 자리죠.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만 요청을 하느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매를 면하느냐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도 키워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잘못하고 잘하고는 둘째치고 때릴 때 빨리 잘못했다 그러는 게 편하죠. 그래야 매를 중단할 텐데 어떤 왼수 같은 자식은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놈이 있어요. 부르터가지고 처박혀가지고 눈만 내리깔고 울지도 않아요. 도망도 안 가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화에 못 이겨서 패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신자들도 잘못 배우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매를 들맞느냐만 알아갖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저 무조건 잘못했나이다. 그저 빨리 노여움을 거두시고 다시 햇빛같이 나타나소서.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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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배운 게 없다고요. 이 왼수들이 이게 뭐가 신앙이에요? 고쳐지진 않아요. 실제로는 빨리 편하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이 날 뭘 고쳐주려고 하느냐는 전혀 모른다고요. 그래서 못된 놈이 기껏 한다는 게 시험 잘 봐와라 잘 봐와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앉느냐만 생각을 해요. 여태껏 제가 수집한 컨닝의 방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컨닝이 무엇이었느냐 할 때 책상 밑에 명함을 꽂는 방법이랍니다. 명함만한 크기에 딱딱한 종이에 깨알같이 써서 앞핀으로 딱 꽂아서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오면 밀문 밑창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 앞만 뒤다봐도 없죠. 위천장에 붙어 있는 줄은 모르니까 그 실력으로 공부하면 그죠? 그 명함에다 깨알같이 쓸 실력으로 공부하고 그 아이디어로 특허를 내면 에디슨 아니라 뭔들 못하겠습니다. 그건 안 해요. 왜요? 공부란 결국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길로 가는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매맞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따져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기껏 시험지를 이런 시험지를 요구하죠. 아는 것만 쓰는 시험 나왔으면 좋겠죠. 기도를 아는 것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기도가 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게 뭐예요? 본적, 주소, 전화번호, 이름. 그거는 불행히도 시험지에 쓴다 할지라도 채점은 안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에 본적,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으면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거는 여러분에겐 본적이고 주소입니다.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건 이제 채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간섭하고 그걸 훈련시키기 위하여 인생과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을 놓아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쓰는 것 같고 여러분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이런 시험을 여러분의 시험 과목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십시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러므로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앞에 몇 절을 더 봐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서 31절, 4장 31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신자의 구구단입니다. 외우십시오. 이것으로부터 많은 응용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걸 외우십시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서로 인자하게 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틀린 문제일수록 더 하십시오. 맞는 문제만 하지 마시고 우선 교과서를 열심히 한다. 이건 모든 대학 입학시험에 토판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일단 교과서 중심으로 열심히 학교에서 배워준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배워서 외우시고 실천하시고 조금씩 응용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곧 하늘나라에서 톱을 하실 겁니다. 톱, 남포교회 누구누구. 괜찮지 않습니까? 톱을 못하시면 하다못해 망치라도 하셔야죠. 외우십시오. 여기 있는 대로 하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로 결심하십시오. 이건 구구단이고 화학에서 말하는 원소 주기율표고 각국 나라의 수도요 역사입니다. 외워서 여러분의 신령한 인격을 넓히십시오. 깊이십시오. 높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처럼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나이다. 긴장하고 근신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의를 버리고 인자함과 감사함으로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허황된 생각을 갖지 말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과 같이 하루하루를 신령한 일을 위하여 훈련하며 연습하며 심어나가는 충성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